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을 때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오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다. 이런 이들은 육신에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를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를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한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교회인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게 주님 말씀 앞에서 싸우니 왜 우리에게 예수가 필요한지 왜 예수일 수밖에 없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장 전체에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사실은 결혼에 관련된 또 독신으로 사느냐 또 결혼을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들을 계속하고 있죠. 근데 결혼과 독신에 관련된 질문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결혼과 독신의 문제가 아니라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성도임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성도 행동 지침서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의 의도는 뭐냐면 사실은 이들이 성도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도가 된 겁니다. 근데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은 여전히 행위에 묶여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 보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도 행동 지침서를 물었던 거죠.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그 성도 행동 지침서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행위에 대해서 관심을 꺼라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은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위에 관심을 끊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행위에 관심을 끊으면 어디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지 여전히 너 자신에게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나 자신 그 행위에 묶여 있다는 것은 그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더욱더 높이기 위한 종교인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해도 되고 독신으로 살아도 된다. 거기에 그 행위에 묶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너희들의 행위인가 너 자신에게 집중하지 말고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만 주장하고 있는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사도 바울이 2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지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그러니까 예수님과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뭐 했대요? 작정했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된다. 그러니까 아예 작정을 한 겁니다.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에게는 어떤 행위를 해도 그 행위에 묶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자유하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 자유를 너무 지나치게 얘기하다 보니까 막 산다는 얘기를 너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 때문에 좀 마음이 어려우신 분들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자유를 한다는 거, 그 전제가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면 자유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막 살라고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막 살 수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막 못 삽니다. 왜냐요? 왜 그럴까요? 십자가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가 먼저인 거예요. 우리의 행위는 우리의 선한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선한 행위는 은혜를 알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은혜를 모르는데 행위에 묶여서 그 행위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정죄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에게 은혜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은혜를 모르면 제가 그런 얘기도 합니다. 은혜를 모르면 헌금도 내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 헌금한 행위로 자기의 가치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은혜를 먼저 아셔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를 알면 자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지난주에 말씀이기는 하지만 고린도전서 7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나 안 받으나 행위죠. 율법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결국 다 죄인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어떤 행위를 해도 그것은 다 죄인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장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는 것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계명을 주신 이유가 뭐죠? 단순히 계명을 지키라고 준 게 아닙니다. 이 성경은 여러분을 지키라고 준 게 아닙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죄가 무엇인지 드러내도록 성경을 준 겁니다. 죄가 무엇인지 드러내도록. 다시 말하면 계명을 준 것은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더럽고 추악한 존재인지를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빠져있는 우리를 건져내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게 계명을 주신 의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입니다 라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막 산다는 말에 너무 묶이지 마시고 자유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믿음으로 성도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러한 맥락에서 전개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일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해줘요.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설명을 해줍니다. 오늘 본문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이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처녀에 대하여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계시를 받은 게 아닌 것 같아요. 명령을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주의 자비하심을 힘입어서 충성스러운 자가 됐다는 것은 주의 자비하심을 힘입어서 믿음직스러운 사람이 된 내가,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내가 의견을 낸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교회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자비하심을 힘입어서 믿을 만한 사람이 된 사도 바울이 의견을 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뭐냐면 26절을 보니까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뭐라고 하고 있죠? 결혼을 하랍니까? 하지 말라고 합니까? 혼자 지내래요. 처녀는 그냥 지내래요. 그러니까 임박한 환난을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처녀든 총각이든 그냥 지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임박한 환난 때문이랍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 임박한 환난은 마지막 종말의 때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에 누가 오시죠?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심판과 구원이 있어요. 그죠? 심판과 구원이 있는데 누가 심판받고 누가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바로 나와야 돼요. 누가 심판받고 누가 구원받죠?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구원은 행위로 받지 않습니다. 이걸 여러분 분명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어디 안에 있어야 받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받는 거예요. 성도는 어디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 보면 여러분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뜻이 앵크리스토라는 단어인데 이 앵크리스토라는 단어를 엄청 많이 써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단어를 엄청 씁니다. 주 안에 있는 자들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위를 했든 주 안에 있으면 천국 가는 겁니다. 구원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밖에 있어요. 그러면 어디 가는 거죠? 지옥 가는 겁니다. 심판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구원 받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다 구원을 못 받아요. 심판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조한 이유가 예수인 거예요. 예수 밖에 있느냐? 예수 안에 있느냐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렇게 이 26절만 봤을 때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고 했는데 26절만 봤을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결혼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 만약에 이 말씀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봤어요. 근데 결혼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나 결혼했는데 임박과 환난으로 말미암아 이제 혼자 지내야겠네. 그럼 헤어져야겠구나. 라는 질문이 들겠죠? 그래서 그 질문은 예상 질문을 생각하고 27절과 28절로 답을 먼저 해줘요. 27절과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내에게 매었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는 것도 죄지는 것이 아니오. 처녀가 시집가도 죄지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예상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혼자 그냥 지내라 했는데 그러면 지내야 되니까 이혼을 해야 됩니까? 라고 아직 묻지는 않았지만 물을 걸 생각하고 답을 해줬어요. 아내에게 매었느냐? 결혼했느냐? 헤어지지 말아라. 혹시 그러면 너희가 이별을 했거나 사별을 했느냐? 그러면 다시 아내를 구하지 마라. 그러니까 결혼을 해도 되고 독신으로 살아도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상관이 없다. 왜 상관이 없다 했을까요? 결혼이나 독신은 구원의 문제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신앙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이 행위는 결혼과 독신을 이렇게 사는 건 신앙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구원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28절에서 장가가도 죄지는 것이 아니오 처녀가 신식가도 죄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관이 없는 겁니다. 결혼해도 된다. 근데 중요한 것은 결혼을 하나 독신을 사나 중요한 건 어디에 누구를 바라보는 게 중요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결혼을 하나 독신을 하나 결국 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사도바울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독신으로 산다고 해서 하루 종일 주님만 봅니까? 한번 여기 혼자 사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겠지만 하루 종일 주님만 생각을 하세요. 혹시 결혼을 했다고 해서 주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나요? 그렇진 않죠? 주님을 가끔은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가끔은 생각해요, 그래서 가끔은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결혼이나 하나 결혼을 하지 않나 주님을 바라보는 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구원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상황, 어느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주님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근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주님을 바라봐야 되죠? 아까 제가 임박한 환난을 말씀해 드렸는데 왜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까? 마지막 때가 왔기 때문에 그래요. 말세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오셨어요?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를 살고 있죠? 말세를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곧 오십니다. 곧 오실 거예요. 성도는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성도가 저와 여러분 성도죠. 성도는 이 세상을 어떠한 관점으로 어떻게 세상을 인식해야 됩니까?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아, 이 세상은 지옥이구나. 여기서 나가야겠구나 라고 고백하는 게 성도인 거예요. 여기서 계속 살아야겠구나. 그래서 여기서 나가려면 누가 오셔야죠?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라는 성도의 고백은 바로 이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집은 여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집 어디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집이 어디죠?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우리 집입니다. 여긴 잠깐 여행 온 겁니다. 여행 온 거예요. 그 귀천을 쓴 누구죠? 그 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잠깐 소풍이 온 거예요. 소풍. 우리는 잠깐 리조트 온 겁니다. 리조트. 근데 리조트가 너무 좋다고 거기서 살림살이 하면서 거기서 계속 삽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집은 여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거기 빨리 가야 돼요. 여기서는 지옥이구나. 여기에 묶여 있으면 안 되겠구나. 여기가 지옥이에요. 빨리 하나님 나라 가. 그래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가 바로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마라나타가 성경에 딱 두 번 나와요. 어디 두 번 나오냐면 고린도 전서에 나와요. 고린도 전서 16장에 보면 16장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여기서 마라나타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딱 두 번 나오는데 여기 나와요. 이 말씀을 보니까 한번 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얘기했어요.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구를 사랑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사랑하지 않으면 누구 사랑하죠?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건 예수 바라봐라, 예수 바라봐라.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는 행위에 묶여 있어요. 그 행위에 묶여 있는 의도는 뭐죠? 결국 나라는 존재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너무 사랑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묶여 있는 건 지금 나에게 묶여 있는 그들을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데 여전히 나의 가능성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정하고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자기를 긍정하고 나의 가능성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너희들은 자기를 부정, 너희들을 부정하고 예수를 바라봐야 돼. 그렇지 않으면 다 저주를 받게 될 거야. 그러면서 마지막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그 성도들의 고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 자신에게 묶이지 말고 너의 가능성을 의지하지 말고 바로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 근데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가능성을 신뢰하고 있어요. 우리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아, 오늘은 내가 죄를 졌는데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좀 우리가 조금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좀 안 좋아서 내가 오늘 죄를 지은 거지 앞으로 어느 순간에는 내가 죄를 짓지 않는 어느 때가 올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죠? 아, 지금 내가 조금 부족하지만 말씀을 또 열심히 읽고 아침 예배 열심히 나오고 예? 또 열심히 예배 나오면 내가 좀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정말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순간이 올까요? 그런 성숙한 순간이 옵니까? 그런 순간이 오면 예수가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의미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인생을 허락하신 이유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넘어지고 또 여러분들의 그 연약함 계속해서 드러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연약함이 드러나야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누구를 바라보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 겁니다. 뭘 지켜서 가는 게 아니에요. 지키려면 다 지키세요. 지키려면. 지킬 수도 없는데 지킨다고 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이게 또 오해할까 봐 걱정이네. 오해 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지킬 거면 다 지키세요. 그러나 지킬 수 없는 연약함을 보고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게 바로 성도인 거예요. 그게 신앙인인 겁니다. 그게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누가요? 사도 바울이.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여러분들은 인생 속에서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실망하셔야 돼요. 실망하시고 낙심하셔야 예수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예수 내가 무엇인가 자기 가능성을 계속해서 의지한다면 자기가 부정당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긍정하는 거예요. 긍정. 나의 가능성을 의지하는 겁니다. 예수 바라보지 않는 겁니다. 그건 믿음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예수를 바라보기 위해서 성도는 예수를 바라보기 위해서 이 모든 이 현실을 다 내려놓고 산속으로 들어가라는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렇죠?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되니까 마지막 임박한 환난이 왔는데 종말론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마지막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산속에 들어가라는 말인가?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우리들에게 성도들아 너희들 행복하지 마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행복하게 사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행복에 묶이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행복과 자기 성취를 목적 삼아서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행복, 나를 위한 그 행복에 묶여서 그것이 아니면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이 아니면 큰일 나는 것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 이유를 29절부터 31절까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은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한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지금 여기 31절을 보니까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간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29절부터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마지막 때가 곧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곧 온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내가 있는데 없는 자같이 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아내로 인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내로 인해서 행복을 누리지만 그 행복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공감이 안 되시나 보대요. 아내를 위해서 행복을 안 누리시나요? 배우자를 위해서 이렇게 행복을 안 누리시나 본데 어쨌든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가 찬다는 거 없는 것처럼 여긴다는 건 뭐냐면 아내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행복하고 기쁩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묶이지 말라는 거예요. 또 29절, 30절에 보니까 우는 자들, 그러니까 슬픈 일도 기쁜 일도 다 영원하지 않다,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이 다 지나간다,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또 소유도 영원합니까? 아니요, 영원하지 않습니까?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주어진 모든 것들이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 하라는 거죠? 거기에 묶이지 말라는 겁니다. 임박한 진노, 임박한 환난, 마지막 때가 곧 온다, 그때가 단축해진다. 그 임박한 환난에는 이 모든 것은 다 사라질 겁니다. 아내도 남편도 내가 행복하게 지금 정말 저거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 모든 것도 마지막 때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때는 언제 올지 모릅니다. 당장 내일 올 수도 있고 10년 뒤에 올 수도 있고 100년 뒤에 올 수도 있어요. 언제 올지, 이 예배가 마친 뒤에 올 수도 있어요. 언제 올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 마지막 때가 곧 임박했다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지만 거기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그 목적 삼아 살지 않는 겁니다.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있어도 교만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은 성도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외형은 지나간다. 세상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 목적 삼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는. 그래서 머리 깎고 산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십시오. 열심히 사셔요. 잘 사시고 비즈니스도 열심히 하시고 공부도 열심히 하셔서 마음껏 행복을 누리실 때 그걸 목적 삼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에 묶이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올라가더라도 망해도 괜찮은 거예요. 또 이게 망하라는 말은 아닌데 또 이게 자꾸 걱정이 들어요. 망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좋은 학교도 가고 비즈니스도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묶이지 마십시오. 넘어질 때가 옵니다. 넘어져도 괜찮은 거예요. 아셨습니까? 성도는 여기에 매여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을 바라보는 인생이에요. 영원을. 그게 성도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영원을 바라보는 자는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그 영원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를 바라보러 그렇게 강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해요. 32절부터 3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요?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라고 말씀. 지금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혼자 살라는 거예요? 아니면 결혼하라는 거예요?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말씀 보니까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지만, 그러니까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님만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장가간 자는 아내를 어떻게 기쁘게 할까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34절에 보니까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지만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그러니까 남편을 기쁘게 할까 염려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한 이렇게까지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마음이 갈라지기 때문에. 누구와? 예수님과 우리 주님과 우리 배우자와 마음이 갈라져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까 그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뭐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하는. 그러니까 예수만 섬겨야 되는데 결혼하면 마음이 갈라진다.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결혼하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결혼하지 않으신 분도 계시고. 근데 한번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결혼하지 않았다고 혼자 산다고 하루 종일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를 하루 종일 고민할까요? 그러세요? 아니죠. 그리고 결혼한다고 해서 물론 남편 또 아내를 어떻게 기쁘게 할까를 생각은 하기도 하지만 가끔은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도 생각을 해요.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결혼을 하나 안 하나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가 어느 상황 어느 위치에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마음에 두는 거예요. 어느 상황 어느 위치에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혼자 살아라 그러나 결혼해도 된다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혼자 살아라 그러나 결혼해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말씀을 보면 이 주의 일이라는 단어가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읽어보면서 멈추게 되더라고요. 이 주의 일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주의 일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주의 일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단순히 뭐 선교나 구제나 또 교회 일 정도로 생각을 하지만 이 주의 일이라는 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닌 겁니다. 주께서 이미 행하신 일이에요. 주께서 이미 행하신 일. 그러니까 주의 일을 마음에 든다는 건 주께서 행하신 일을 마음에 드는 건데 이 주의 일이라는 건 주께서 그 무슨 일을 행하셨냐면 흑암의 권세에 있었던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 옮기셨죠?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그러니까 흑암의 권세 아래서 영원히 죄만 지었고 마지막에 사망이었던 우리를 건져서 아들의 나라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옮기신 것이 주의 일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건져주신 그 주의 일을 마음에 둘 때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야 기쁜 게 아니라 그것이 기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해도 혼자 살아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혼자 사는 게 더 좋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처음에도 25절에서도 처녀들, 그러니까 결혼 안 한 분들 혼자 살아라 얘기했어요. 근데 나중에 또 결혼해도 된다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얘기하다가 또 이제 또 32절부터 34절까지 또 혼자 살아라 그래요. 느낌이 있대, 그죠? 혼자 살라고 했는데 35절에서 너희들에게 올무를 놓으려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올무는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혼자 살아라 이게 더 좋다라고 했지만 이것이 너희들이 반드시 혼자 살아야 되는 규범으로 너희들한테 준 게 아니다. 거기에 넘어지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묶이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를 섬기는 거. 흐트러짐 없이. 왜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냐고 얘기했을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는 두 쪽으로 나눠졌습니다. 금욕주의와 쾌락주의로 나눠진 거예요. 금욕주의는 어떻게든 육신의 욕망을 꾹꾹 눌러가지고 혼자 사는 것이 신앙으로 봤어요. 그러나 쾌락주의는 야, 이 몸은 괜찮다. 이거는 이제 뭐 이제 막 살아도 된다. 아, 얘기하면 안 돼. 된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구원받은 게 중요한 거지. 이건 괜찮지 않다. 이건 괜찮다. 결혼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혼하는 파와 이 독신파가 붙어가지고 교회가 반쪽으로 나눠진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너희들이 행위에 묶이지 말고 주를 섬기는 게 중요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건데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독신을 사는 것이 낫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이 말을 했지만 이것이 너희들의 규범이 돼서
반드시 독신으로 살아야 된다는 규범으로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난 것처럼 여기지 말아라. 올무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것이 사실은 이 7장 앞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7장 6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이 아니니라고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허락이요 명령이 아니다. 이것도 동시에 같은 말입니다. 올무로 노여함이 아니다. 이걸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혼해도 되고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얘기한,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36절 3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하냐고 생각할 때 그 약혼녀의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요. 여기 말씀을 보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누군가 약혼녀가 있었답니다. 약혼녀가 뭐죠? 앞으로 결혼을 약속한 거예요. 그죠? 언젠가는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결혼을 약속했다는 것이 약혼인 것입니다. 그래서 약혼녀가 있는데 이 약혼녀가 혼기가 지났어요.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약혼녀가 혼기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딱 보니까 아 이건 적절하지 않다.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아 결혼을 해야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 뭐 하라고죠? 결혼해라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죠? 그건 죄 짓는 게 아닌가. 결혼해도 된다. 그러나 37절에도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그러니까 결혼하지 약혼녀를 그대로 두고 결혼하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그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결혼을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괜찮다. 중요한 건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왜요? 마지막 때가 임박했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임박했기 때문에 결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8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론이죠. 그러므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결혼한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한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여기 다시 보니까 결혼한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한 자는 더 잘하는 거래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여기에 덜을 안 붙이면 좋겠는데 덜을 붙였어요. 이게 덜을 안 붙이면 좋겠는데 그냥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한 자도 잘하는 거다 얘기하면 아 그렇구나 할 텐데 결혼하지 아니한 자도 더 잘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면 우리 성도가 신앙생활을 더 잘하고 싶지 덜 잘하고 싶습니까? 그죠? 더 잘하는 게 결혼을 안 하는 거래요. 그럼 사도는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할까요? 그리고 39절, 40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 생각하느라.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남편이 있었는데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사별을 한 겁니다. 사별을 했는데 해서 이제 과부가 됐습니다. 과부가 됐는데 결혼해도 된다. 주 안에서 결혼을 해도 되는데 거기까지 하면 좋겠어요. 근데 40절에서 그러나 내 뜻대로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혼하지 말고 뭐 하래요? 혼자 지내래요. 그게 더 좋답니다. 그럼 성도가 이 말을 들으면 그냥 더 좋은 거를 택하지 덜 좋은 걸 택합니까? 그렇죠? 더 좋은 것이 이것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자기가 혼자 사는 것, 독신으로 사는 것을 더 좋다고 얘기했지만 이것이 올무가 되지 않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지켜야 될 건 아닌데, 그러니까 지켜야만 되는 규범으로 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왜 자꾸 처녀는 혼자 지내라, 25절에서도 처녀는 혼자 지내라, 그리고 결혼하는 것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않은 것도 더 잘하는 거다, 그리고 40절에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 복이 있다, 이 말을 하면 좋겠는데 그 뒤에도 확인 도장 한번 찍어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는, 이 말은 뭐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확인 도장 빵 찍은 거예요. 내 의견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계속 혼자 지내는 게 더 낫다고 얘기를 해요. 반복해서 계속. 그럼 왜 자꾸 혼자 지내는 것이 낫다고 얘기를 한 걸까요? 이걸 해결하지 않고는 넘어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보니까 그 이유가 바로 25절, 26절에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 때문이라는 겁니다. 임박한 환난. 이 임박한 환난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종말도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핍박도 얘기하는 겁니다. 당시 이 초대교회는 로마의 핍박을 받았어요. 이 핍박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예배 드리지 못한 수준이 아니라 이때의 핍박은 기름에 튀겨 죽였어요, 그리스도인들을. 기름에 튀겨 죽이고 껍질을 벗겨서 죽이고 맹수의 밥이 되겠습니다. 그런 핍박을 당했어요. 근데 그 핍박이 곧 임박했답니다. 곧 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 혼자 당하는 고난은 어떻게든 그걸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했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그들이 내 눈앞에서 기름에 튀겨 죽이고 맹수의 밥이 되고 또 껍질을 벗겨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자신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는 나는 하겠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내 눈앞에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 아내가 그렇게 기름에 튀겨 죽으면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은 거예요. 자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혼하지 말고 결혼하거나 결혼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지만 그 핍박이 다가오니 결혼하지 말고 혼자 지내는 게 낫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28절에서 결혼을 하면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뭐 한다 그죠? 아끼노라 얘기하는 거예요. 아끼노라. 너희가 육신에 결혼함 단순히 육신의 고난이라는 게 결혼해서 어려운 고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해서 그 고난은 배가 되는 겁니다. 배가. 그래서 그냥 혼자 있는 게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뿐이지 결혼해라 결혼하지 말아라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 핍박에 대해서 임박과 환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지금 이 로마로 말미암는 그 핍박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진짜 핍박이 없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핍박이 없어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장 1절부터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무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 내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을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가 언제라고 했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 지금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죠? 말세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시대에 사람들이 뭐 한다고 그러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않고 사나우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급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이 시대의 풍조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 이것이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죠? 나입니다. 나. 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더 사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도는 나를 사랑하는 자에서 이제 벗어났습니다. 누구를 사랑하는 거죠? 예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왜 예수를 사랑합니까? 그 예수 아니면 구원을 못 받고 그 예수가 우리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그게 성도의 고백인 거예요. 마지막 때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마지막 때가 반드시 오고 그때가 빨리 오기를 원하는 자들이 바로 성도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시대적인 풍조는 전부 다 나를 위해서 오직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는데요. 이거는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것과 반대로 사셔야 돼요. 예수만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얘기를 이 디모데후서 이 말씀이 이 시대의 풍조라고 얘기했지만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자신할 수 있습니까? 정말 자신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모습 그대로 가면 우리는 지옥 가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살지라도 우리가 어디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수 밖에 있으면 다 심판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만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행위에 묶이지 마시고 예수만 바라보십시오. 예수가 곧 그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실 거예요.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신 것처럼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오십니다. 아멘이시죠? 반드시 오실 거예요.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도 빨리 갔으면 좋겠다고 했잖아요. 우리도 빨리 좀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정말 평안하게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음껏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3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 우리 일어나서 한번 읽어볼까요? 일어나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에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을 하리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세상의 풍류에 세상의 풍조에 편승하여 그들과 같이 걸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가 교회임을 고백하며 예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쓰러집니다. 지나갈 외형에 묶여서 여전히 나의 행복만을 바라보며 슬픔에 묶일 때도 있고 기쁨에 묶일 때도 있고 사람들의 관계에 묶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은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그래서 우리를 우리로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주님, 어려운 가운데 쓰러질 때 시험에 들어 넘어질 때 거기에 주저앉아 낙심하여 주저앉지 않게 해주시고 그런 나를 건져내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더욱더 바라보며 의지하며 이 믿음의 길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또 생명이 되시고 또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예수를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을 온전히 증거해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케 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교통하신 역사하심이 우리가 교회임을 고백하며 세상이 어떠할지라도 자기 행복만 추구하며 살아간 저 세상을 어떠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오직 예수만 바라보기로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